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내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정부군이 포위한 마라이 마을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카가얀 오로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필리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리핀 군도 지난 10일 미군 측이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군이 정찰과 감청,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군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반군 소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정부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시위를 앞두고 오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발리 씨의 아내는 인터넷에 남편이 집 앞에서 연행됐다며 하지만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 씨는 오늘 러시아 전역에서 열릴 반부패 시위에 지지자들의 참여를 촉구해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약 100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발리 씨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들을 부패 혐의로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동부 몇몇 도시에서도 시위대 수십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위 참가자 수는 지난 3월에 나발리 씨가 이끌었던 시위 때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리브 해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주민 투표를 통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초기 개표 결과 유권자 가운데 약 50만 명이 주 편입에 찬성했고 약 7,600명은 자유로운 연합이나 독립에 그리고 6,700명가량은 현 상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 식민지였던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 미국이 스페인을 몰아낸 뒤 괌이나 사이판처럼 미국 자치령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대통령 선거권은 없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미국 주 편입은 연방 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미 의회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월드컵에 남북한 포함 동북아 공동 개최 방안을 오늘 제안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지안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동북아가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이라며 스포츠 교류가 지역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조만간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물어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2026년 월드컵부터 참가국 수를 기존 32개 나라에서 48개 나라로 늘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단교 조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타르가 오만을 통한 해상 화물 운송에 나섰습니다. 카타르 항만당국은 오늘 오만 항구를 통해 들어온 화물을 카타르 하마드항에서 내리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카타르행 화물은 그동안 주로 아랍에미리트를 통해 들어왔지만 현재 아랍에미리트도 카타르 제재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터키가 주변국들의 제재를 어려움에 닥친 카타르에 물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채소와 과일을 항공기를 통해 카타르에 공수한 데 이어 과일 350톤을 선박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또 터키도 필수식품을 카타르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던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동방항공 측은 여객기 이륙 1시간쯤 뒤에 승무원이 왼쪽 엔진 흡입구에 손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고 이에 기장이 회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방항공 측은 인터넷에 해당 여객기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현재 승객들의 요구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호주 현지 언론에 비행기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고 타는 냄새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라온 사진에는 왼쪽 엔진 덮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련 임무를 수행할 정부 내 주요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유엔이 정한 식량 부족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부는 51만 톤으로 추산됐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해상은 흐리고 동해에는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북한 매체 등이 최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언급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머지않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 본토 전체가 사정권에 포함된다며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논설에서 최근 진행한 전략무기 시험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시각이 머지 않았음을 확증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에도 북한은 최고 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올해 안에 ICBM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를 관철했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은 ICBM으로 가는 전 단계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엔 이미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4일 발사한 IRBM 화성 12형은 고각 발사돼 2100km의 최고 고도로 약 780km를 비행했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한다면 백두산 엔진을 사용한 액체 추진체 KN-08의 확장형 정도의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화성 12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그 엔진을 사용하면서 2단의 무수단 엔진, 3단의 소형 보조 엔진을 달아준다면 충분히 ICBM급 사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지난 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발사관 형태의 ICBM의 경우 고체 추진체로 보인다며 북한이 아직까지 대형 고체 로켓 엔진을 개발할 정도의 수준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얘네들이 ICBM을 지금 두 종류를 다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80톤 엔진 기반의 그 백두산 엔진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한 ICBM과 그리고 이제 열병식에서 보여줬던 고체 추진제 기반의 ICBM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어느 게 높냐? 고체 추진제가 훨씬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하루 이틀 뭐 1, 2년 해가지고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고체 추진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면 제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장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어느 방향으로 쏠지도 관심이라며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발사할 경우 전쟁 상황으로 간주돼 요격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국정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실장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ICBM 개발에 있다면서 결국 핵 보유국 지위와 핵 실전 배치 상태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CBM까지 완성했다는 것을 발표하는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6차 핵 실험까지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핵 미사일 분야의 기술 고도와 ICBM, 그다음 핵 보유국 핵 실전 배치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곽 대표는 북한이 핵 군축 협상 등을 염두에 두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미북 대화나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와의 남북 대화, 교류 협력과 관계없이 도발을 지속하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염두에 두고 행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탄도로켓 개발 기술을 확고히 틀어주었다며 북한에서 1,400km가량 떨어진 뉴욕을 포함해 미국 전체가 북한 ICBM의 타격권 내에 들어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 9일 VOA에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 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사드의 한국 배치 사안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관리는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사드 체계는 이미 초기 작전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이전 공약을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우리도 한국에 같은 보장을 제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청와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며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적정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 법령대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할 경우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와 사드 배치의 함수 관계를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해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입니다.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사드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미군에 공유하려고 한 전체 사드부지는 7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중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을 32만 제곱미터로 제한해 제공했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사드부지를 절반가량 쪼개서 제공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로나 항만 또는 군사시설을 조성할 경우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환경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에는 전략, 일반, 소규모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여 면적이 70만 제곱미터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전략 평가를 피하기 위해 공여 부지 면적을 32만 제곱미터로 제한해 제공했다는 겁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경우 교통 재해 등 24개 항목에 걸친 환경 평가와 주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소규모 환경평가를 실시할 경우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사드 연내 실전 배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초에서 예정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사드 장비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었습니다. 또 연내 사드를 실전 배치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사드 한 개 포대는 통상 이동식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등으로 구성됩니다. 미군은 올 3월 발사대 2기를 한국에 반입해 경상북도 성주의 사드 부지에 배치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4기를 추가로 반입해 미군 기지에 보관해 왔습니다. 청와대는 사드 부지에 대한 새로운 영향평가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무효화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드 배치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명분으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환경 평가를 이유로 1년 정도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막고 있으니 중국도 경제 보복을 중단하고 북한을 설득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서는 사드 레이더도 작동하고 발사대 6기 중 2기가 배치됐으니 완전 배치 시기를 늦춰달라고 설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TV 토론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모호성을 필요하는 순간까지는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죠.
한편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사드 배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사드는 한국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며 신속히 배치가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사드 배치를 사실상 연기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로 고도 40에서 150km 상공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당초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20여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지난해 7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정격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복잡하게 꼬인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군의 준비태세 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실제로 이행할 국방부와 국무부의 아태 지역 담당 관리들은 몇 달째 공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8일 인터넷 관계 연결망인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령부는 고위 관리들이 이번 주 연쇄 회동을 통해 인도 아태 지역에 대한 매우 중요한 논의들을 했다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엔 자세한 날짜와 장소에 대한 언급 없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지휘부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외교 관리들과 마주 앉아 회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 고위 관리들은 실제로 최근에 여러 연설과 회견을 통해 북한 정권의 위협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최신 무기체계와 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열흘 동안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와 미국과 호주 간의 외교 국방 장관 회담을 통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가장 긴급하고 위험한 위협은 북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most urgent and dangerous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 Pacific is North Korea.
매트스 장관은 북한 정권이 외교관 살인, 무고한 사람들 납치, 천안함 해군 요원들을 죽이는 등 오랜 범죄 기록을 갖고 있다며 고도화되는 핵무기는 모두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국제 합의가 있다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지난 4일 언론에 이런 추가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어 미군의 준비태세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해리스 사령관이 곧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 전함의 60%, 육군 전력의 55%, 해병대가 보유한 함대의 3분의 2가 현재 아태 지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술 항공자산의 60%가 곧 아태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며 최신 무기체계를 계속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5 랩터를 알래스카와 하와이 기지에 이어서 일본에도 배치했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와 연안 전투함들이 작전을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관리들이 군사력과 억제를 강조하는 가운데 외교관리들은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6일 뉴질랜드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계하는 모든 나라가 김정은 정권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called on all nations that have any type of relations, economic activity with North Korea to join us in putting pressure.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또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중국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중국의 전략적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틸러슨 장관과 매티슨 장관을 불러 북한의 위협 대응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일부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반기면서도 관련 인사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브럼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8일 의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습니다.
Yet we have no ambassador to Korea. We have no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We have no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 Pacific.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최우선 안보 과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한 대사는 물론 국무부와 국방부의 아태 담당 차관보조차 여전히 공석이란 겁니다. 에이브럼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본다면 그의 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관리들을 조속히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 출신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도 지난 8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샤츠 의원은 국방정책차관과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국무부와 국방부의 아태 차관보와 주한대사가 모두 공석이라며 빈자리가 최대한 빨리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시범단이 이달 말 시범 공연을 위해 방한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방문 승인 신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TF 시범단은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주최로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 위해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ITF 시범단은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겸 국제 태권도 연맹 명예총재와 니용선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등 임원진을 비롯해 모두 36명으로 구성됐고 이 가운데 북한 국적은 32명입니다. 지난해 4월 한국으로 집단망명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북한 측의 송환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선 틈을 타 이른바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중 한국에 집단 망명한 여 종업원 12명과 남성 지배인을 송환하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이들의 망명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계획해 벌인 유인 납치극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한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최근 들어 다시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는 지난 8일 여종업원 김설경 씨의 어머니가 딸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내용의 영상 편지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엔 여 종업원 리지혜 씨의 아버지 리정수 씨가 딸을 그리워하다가 숨을 거두었다며 리 씨의 유서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들의 송환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9일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들의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산가족 상봉 등 어떤 인도주의 협력 사업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일 평양에서 가진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앞서 여 종업원 12명을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사안과 자유의사로 한국에 온 탈북민 문제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한의 역사와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헤어져 있는 이산가족은 탈북민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교류에 보다 적극적인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 차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응할 카드로 여 종업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북한 주민을 유인 납치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 탈북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온 한국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지금 이제 탈북한 사람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말라. 그런 일종의 뭐 경고죠. 앞으로의 그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한국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인 홍민 박사는 북한이 여 종업원 탈북 사건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을 떠보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직전 보도된 여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 탈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훈 후보자도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언론에 공개됐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이 한국 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런 의문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쪽에 이제 약간 한국의 이쪽에 내부적인 갈등이랄까요? 내부적인 이간질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굉장한 불신,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 사안을 가지고 조금 혼란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카드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유엔이 정한 식량 부족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부족부는 5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대부분 주민이 계속해서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은 51만 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외부로부터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이 69만 4천 톤에 달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27% 감소한 51만 톤 수준이라는 겁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올해 밀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며 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이 29개 나라로 가장 많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북한을 포함해 시리아와 예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미얀마 등 7개 나라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가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동료 상담원을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 강사도 강의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하실 분은 여러분들 바로 선배입니다. 선배. 오, 하죠? 세조에서 북한 다툼의 전문 상담.
세조위에서 여성 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 이탈 여성 성폭력 동료 상담원 양성 교육이 열리고 있습니다. 동료 상담원이 되기 위해 지원한 북한 이탈 여성들은 2대 1의 경쟁을 뚫고 3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에는 조금 특별하게 선배 탈북민이 강사로 초청되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13일 만에 약혼식을 했고 약혼식을 해서 한 달 보름 만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조위 문현희의 간사입니다.
방금 들으신 강의는 저희 북한 이탈 여성 성폭력 상담사 양성 교육 과정 수업이고요. 다른 날은 보통 그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전문 강사분들이 와주시는데 오늘들은 케이스는 되게 특별하게도 북한 이탈 주민 선배 상담사께서 동료 상담을 하시고 그 사례들을 동료 후배 교육생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이지만 여성 인권은 특히나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북한 내에서뿐만 아니라 탈북 과정에서도 중국 등 제3국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면서 이 안에서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탈북 여성 스스로가 성폭력이 큰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성, 저희 남한 일반 여성들에 비해서 6배나 많은 성폭력 피해 건수가 있어요. 이렇게 범죄가 북한에서는 이런 성폭력 교육, 성교육 같은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었고 탈북 과정이나 이런 북한에서 생활에서 그런 권력들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어요.
이 교육은 소양 수업과 전문 과정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상담사의 자질,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전문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담 기법과 직접 상담 실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6월 11일 수업에서는 선배 탈북민 강사의 수업이었습니다. 현재 남북 하나재단에서 탈북민 전문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원 씨입니다.
제가 좀 가장 좀 마음에 와 닿았던 상담하면서 마음에 와 닿았던 사례를 그냥 북한에서의 성폭력 그다음에 또 우리 탈북민들이 오다 보면 중국에 중국을 거쳐서 한국 오거든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의 성폭력 사례를 가지고 강연하려고 합니다.
김정원 씨는 자신도 세조의 일기 상담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로서 남한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후배 탈북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성폭력 상담원 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세조의 발을 들여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수업이지만 탈북민들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서울 종로구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지만 빠지지 않고 이 북한 이탈 여성 성폭력 동료 상담원 양성 교육을 나오고 있는 한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강의를 듣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바꿔가시잖아요. 들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꼭 강사가 아니래도 예, 그게만이 아니래도 알아야 되는 일것들 그리고 또 사회에서 또 옆에 나의 주변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을 듣고 있는 탈북민들 모두 상담사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은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네, 상담사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리론이 좀 딸리니까 내가 리론 이걸 마음속은 다 인식은 누구나 느끼는 건 다 한 가지지 않아요. 이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선전하고 떳떳하게 이게 내용 알고 갈개치고 열심히 살자는 거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동포들한테.
세조위에서는 북한 이탈 여성 성폭력 동료 상담원 양성 과정을 통해서 탈북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교육생들을 일단은 정보를 주자. 정보를 받아야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게 처음 주 목적이었고 이 이후에 되는 거는 저희가 또 꾸준히 계속 한번 사실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상담사 활동을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다른 다양한 교육, 코칭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문 상담사의 과정을 밟으실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나갈 거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뷰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어제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퓨블리크 앙마르슈 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
이전까지 의석이 하나도 없던 정당인데요. 다음 주 일요일 결선 투표 후에 전체 577석 중에 최대 455석을 확보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예.
자세한 내용 좀 보겠고요.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장비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내일 이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집중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소식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집권당이 크게 이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내무부가요, 어제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거 1차 투표 개표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소속 정당인 레퓨블리크 앙마르슈, 이 의미가 전진하는 공화국이란 뜻인데요.
예.
이 당하고 민주운동당 연합이 32.3%의 득표율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공화당이 21.5%,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이 13.2%, 극좌파인 프랑스 앵수미지와 공산당 연합이 약 13.7%로 이어졌고요.
네.
직전 집권당인 사회당 연합은 한 9.5%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예, 이게 1차 투표의 결과인데
네.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면 마크롱 대통령 소속 당이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총선은 얼마 전 실시된 대선과 마찬가지로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이 일주일 뒤에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리는데요.
예.
오는 일요일 진행될 결선 투표에서 이 앙마르슈가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415석에서 한 55석 정도를 차지할 걸로 현지 언론이 공통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반을 훨씬 넘어서 약 77%를 점유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앙마르슈의 이렇게 큰 승리는 프랑스 현대 정치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앙마르슈가 이번 총선 전까지 의석수가 하나도 없던 정당인데요. 네. 사실 지난해 4월에 에마뉘엘 마크롱 당시 대선주자의 친인척 등 한 200여 명을 중심으로 창당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조직됐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양마르슈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을 보면은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인기에서 비롯됐다고 하겠는데요.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의 몸담은 직전 집권당인 사회당 현역 의원 상당수가 이 사회당을 탈당하고 이 앙마르슈당에 합류를 하면서
예.
이 사회당의 존재감이 앙마르슈로 대부분 흡수된 걸로 현재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현재 의석수 277석인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좌파 정당 기존의 사회당은요, 다음 주 결선 투표가 지나면 15석에서 40석 정도로 몸집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달에 대선이 있었고 또 이번 총선까지 프랑스에서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정계는 전통적인 좌우 노선으로 구분돼서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회당과 공화당이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해왔는데요.
예.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탈이념 중도 실용 노선을 내세운 마크롱 대통령과 소속당 앙마르슈를 중심으로 정치 질서의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60여 년간 프랑스 정치를 지배해온 사회당과 공화당 양당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된 걸로 현지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은 의회 의석이 현재 215석에서 80에서 132석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되고요.
예.
뭐 사회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석 미만 소수 정당으로 입지가 크게 축소됩니다.
예. 프랑스 의회 이런 상황들을 뭐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상당히 좀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의회 내에서도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만 39살이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는 나이 어린 나이에 이 선출직 공직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난달 초 대선 승리 직후만 해도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에서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취임 직후에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개혁과 결속을 주도하는 행보에 이어서 미국의 탈퇴를 결정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지키겠다고 영어로 연설하는 등 국제 현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지도자로서 가장 큰 약점이 국내 정치에 기반이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네.
뭐 이제는 의회에서 소속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프랑스 국내에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된 걸로 영국의 BBC 방송을 비롯한 외신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개혁을 하려면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도 개정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의석을 다수를 차지하면 동력을 얻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내부가 직면한 개혁 과제들은 어떤 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노동과 정치 개혁이 양대 과제로 꼽힙니다.
예.
이 마크롱 정부는 경직된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제1과제로 내걸고요. 주요 노동조합 대표들을 대통령이 직접 이 엘리제 궁으로 불러서 개별 면담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마크롱 대통령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을 청소하겠다면서 소속당 앙마르슈 총선 후보의 절반을 시민사회 출신 전문가로 채웠는데요. 이들이 의회에 진출하면 기존과는 크게 다른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 장비 판매를 늘린다는 보도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군사 장비 판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통신은 와타나베 히데아키 일본 방위장비 청장이 오는 목요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방위 당국자들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와타나베 청장이 이런 입장을 오늘 도쿄 시내에서 진행된 국제 군사 장비 전시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은 뭔가요?
네,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AP통신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
최근 중국이 동남아 일대에서 무기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확장은 뭐 잘 알려져 온 일입니다만 일본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군사 장비를 파는 건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세계대전 전범국이어서 전후 연합국과의 합의로 제정한 평화헌법을 통해서 군대 보유가 금지된 한편 일체의 군사적 활동을 제한받아 왔는데요.
예.
무기와 군사장비 연구 개발도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과 협의하에 진행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미국이 지난 2014년 관련 규정을 완화해서 지금은 일본 정부가 영국과 호주, 프랑스 등과도 군사장비 연구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후 일본이 중국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을 빚고 있는 이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의 군사장비 판매를 추진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필리핀과 이 TC-90 정찰기 판매 계약을 맺은 정도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최근 방위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의 방위산업이요. 연간 1조 8천억 미화로 160억 달러 규모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이 4,700억 달러에 이르는 일본 자동차 산업 규모에 비춰보면은 아직 주목할 만한 수치는 아닌 걸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요. 방위력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부가 올해 군사 장비 연구 투자에 한 9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의회 청문회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주요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고 또 청문회 보려고 회사를 쉬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자, 이번 주에도 좀 청문회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청문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요. 내일 이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합니다.
예.
이 상원 정보위는 바로 지난주에 코미 전 국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던 위원회인데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여러 위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이 세션스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에 나오는 최고위급 인사가 되는데요. 이번 청문회가 뭐 공개로 진행이 될지
네.
비공개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세션스 장관은 어떤 배경으로 이번 청문회에 나오게 되는 건가요?
예, 지난주에 청문회에 나온 코미 전 국장이요. 세션스 장관에 관한 의혹을 키우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공개석상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 계속 관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실을 FBI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
이 CNN과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요. 코미 전 국장은 지난 목요일 공개 청문회에 이어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서 세션스 장관이 지난해 세르게이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와 세 번째 만남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세르게이 키슬약 러시아 대사는 그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돼서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인물이죠.
네.
세션스 장관이 지난해 키슬락 대사와 이미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인준 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실이 또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러시아 인사들과 접촉한 일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네.
세션스 장관은 나중에 키슬약 대사와 만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 자문 자격으로 만난 게 아니라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지난 3월에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되는 과정에서 세션스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이번 청문회에서 추궁하게 됩니다.
예. 자, 한편 백악관 측은 지난주에 코미 전 국장의 의회 청문회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다 해소가 됐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을 요구했다거나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놓아달라, 뭐 그러니까 수사를 중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이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에게 내통도 없었고 사법 방해 행위도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또 선서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주, 양덕, 중강, 강계, 희천 등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 26도, 신유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8도, 수풍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끼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6도, 용현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6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6도고요. 사리원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리고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5도, 풍산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7도,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0도, 웅기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은 흐리고 동해는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6월 1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OA World News.
BOA 마감 뉴스입니다. 오늘 러시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시위를 주도한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체포됐습니다. 반정부 인사인 나발리 씨는 시위에 앞서 모스크바에 있는 집 앞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발리 씨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들을 부패 혐의로 비판해왔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편 시위가 시작되면서 시위대가 속속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상황을 전하는 한 비정부 조직에 따르면 수도 모스크바에서 약 120명,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3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오늘 시위에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외에 동부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경찰이 주요 도로를 막고 시위대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모스크바에서 시위대가 푸틴 없는 러시아, 차르는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내각 일부를 개편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데미언 그린 고용연금부 장관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했습니다. 또 데이비드 가우크 재무장관이 고용연금부 장관으로 이동했고 데이비드 리딩턴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에 기용됐습니다. 이 밖에 마이클 고브 전 법무장관은 환경식품농무부 장관에 지명됐고 보리스 존슨 외무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은 최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단독 정부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이 총리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최근에 제기되는 사퇴설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월드컵에 남북한 포함 동북아 공동 개최 방안을 오늘 제안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지안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동북아가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이라며 동북아도 유럽연합처럼 집단 안보와 경제 공동체로 가야 하는데 스포츠 교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조만간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물어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2026년부터 월드컵 참가국 수를 대폭 늘리면서 2026년과 2030년 월드컵을 몇 개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단교 조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타르가 오만을 통한 해상 화물 운송에 나섰습니다. 카타르 항만 당국은 오늘 오만 항구를 통해 들어온 화물을 카타르 하마르 항에서 내리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카타르행 화물은 그동안 주로 아랍에미리트를 통해 들어왔지만 현재 아랍에미리트도 카타르 제재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터키가 주변국들의 제재로 어려움에 닥친 카타르에 물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채소와 과일을 항공기를 통해 카타르에 공수한 데 이어 과일 350톤을 선박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또 터키도 필수 식품을 카타르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던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동방항공 측은 여객기 이륙 1시간쯤 뒤 승무원이 왼쪽 엔진 흡입구에 손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기장이 회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항 여객기는 에어버스 기준으로 엔진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동방항공 측은 인터넷에 해당 여객기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현재 승객들의 요구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호주 현지 언론에 비행기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고 타는 냄새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내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정부군이 포위한 마라위 마을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카가야노로 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필리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리핀 군도 지난 10일 미군 측이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군이 정찰과 감청 그리고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